로마서 14번 메시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의 해방 1.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물이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임을 보았고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보았으며 7장에서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법의 속박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과 대비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는 사로잡히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해방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이 있지만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우리 육이 있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법의 속박을 계시하지만 로마서 8장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자유함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법과 성령과 생명의 세 요소가 하나의 실체임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했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은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했습니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5절에서 앞에 나온 영은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뒤에 나온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을 좇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의 영을 향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 있는 단어를 한마디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나는 로마서 8장의 윤곽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영 로마서 8장을 교통하기 전에 우리는 8장 2절에 나오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생명의 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생명의 영이라는 말은 8장 1절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장 전에 신성하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생명은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곳은 1장 17절입니다. 그 구절은 의인이 생명을 가질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타나는 곳은 2장 7절입니다. 그 구절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줄곧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5장 17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5장 21절은 은혜도 왕노릇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서 영원한 생명은 거룩함의 마지막이며 하나님의 은사, 즉 값없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의 처음 6장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의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나온 로마서의 여러 장에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되고 왕노릇하고 행하며 거룩하게 됨을 말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를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구원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이 어떻게 생명을 갖는지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이 믿음으로 온다고 말하지만 그 문제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에서 바울은 생명을 9번 말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는 갑자기 생명의 영이라는 말로 생명을 성령과 연관짓습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성령입니다.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되는 길은 성령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비결은 성령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비밀도 성령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길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길입니다. 생명은 성령에 속하고 성령은 생명을 갖습니다. 실제로는 이 둘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에서 생명을 분리시킬 수 없고 생명에서 성령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 예수님은 성령과 생명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에 속한 영원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체험하는 길은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과 앞에 나온 장들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일곱 장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생명 안에서 그 결정을 이룹니다. 이제 8장 2절에서 우리는 바로 그 생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이라는 단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중 생명 8장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영의 생각, 즉 영에 든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장에 언급된 생명은 첫째로 성령과 연관되어 있고 둘째로 우리의 생각과 연관되어 있고 셋째로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으며 넷째로는 우리의 몸에 관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사중 생명을 계시합니다. 첫째로 생명은 성령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 성령은 우리 영에서 우리 생각으로 퍼져 우리의 생각을 생명이 되게 합니다. 성령은 이 생명을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공급하여 죄의 몸을 생명의 몸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사중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초점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성령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영에서 생각으로 퍼지고 우리의 온 혼을 거쳐 우리의 몸 각 지체에까지 이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은 온전히 생명으로 가득 차서 생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중 생명이라 부릅니다. 성령이 생명이고 우리 영이 생명이고 우리 생각이 생명이며 우리 몸까지 생명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8장과 앞에 나온 7장과의 연결은 생명 더하기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이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이 로마서 6장의 연속임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6장이 생명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이 또한 로마서 7장의 연속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의 법의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법에 대한 교통을 계속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법, 선의 법, 죄의 법 등 세 가지 법을 언급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법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며 신령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의롭고 거룩한 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왜냐하면 그 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나쁘다면 그 요구도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이 율법은 요구만 할 뿐 공급은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은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시내산에 왔을 때 그분의 뜻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목적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엄숙해졌고 두려운 감이 돌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떨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고 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모세는 두 개의 석판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우리로 지키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려고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는 로마서 7장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저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서의 각 장들을 구약을 조망하면서 썼습니다. 그는 구약에 대한 인식과 빛 가운데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율법은 우리 밖에 있고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는 선의 법은 우리 혼에 있고 우리 몸의 지체 속에는 우리 혼에 있는 선한 법과 싸우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은 약하고 무력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능력 있고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강한 의지를 가진 강한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의 개성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역사하여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 그토록 의지가 강했지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란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탄입니다. 죄의 법이란 실제로 사탄 자신의 자동적인 힘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력은 힘센 사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그 결과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 사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이란 사탄의 악한 세력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사탄을 가리키는 두 개의 동의어를 발견합니다. 즉, 악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것입니다. 사탄은 죄여 악입니다. 또한 그의 자동적인 힘은 죄의 법입니다. 사탄이 너무 힘세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거인보다 더 힘센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선의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이 되셨음을 계시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나긴 과정, 즉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이제 원래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그분은 원래 그대로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로마서 8장에서의 그분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상점에서 사온 식료품은 모두 원래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그 재료들을 자르고 삶고 조리한 후에야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를 거치지 않은 식료품은 우리 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조리되지 않은 식료품은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은 재료 그대로의 식품입니다. 그러나 식탁에 놓인 음식은 모두 조리된 음식입니다. 로마서 8장은 냉장고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임을 찬양하십시오. 배고프면 언제든지 로마서 8장에 와서 먹으십시오. 로마서 8장의 식타 뒤에는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도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요,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아내는 종종 쇠고기나 닭고기로 국을 끓입니다. 내가 피곤하게 보일 때면 나에게 이런 국을 줍니다. 이 국은 시원하고 맛있고 먹기 좋습니다. 국 한 그릇을 마시고 나면 내 온몸에 힘이 납니다. 생명의 성령은 이 국과 같습니다. 생명의 성령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전에 큰 소나 닭이었다가 이제 국으로 조리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로마서 8장에서의 그분은 더 이상 닭이나 소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먹기 쉬운 생명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 주 예수여, 생명의 성령, 아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영이 생명이라,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을 마실 때 우리는 그것이 국과 같은 것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 안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요구하는 원료인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의 아내가 닭고기 국 한 그릇을 나에게 끓여줄 때 아내는 나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마시기 좋은 국이라는 것만 알 뿐 그 국에 무엇을 넣고 끓였는지도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과정을 거친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바로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본질이요 권능이요 힘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법이 우리의 밖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이 법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분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성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영원한 생명이 이 법의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막강하고 역동적이며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법이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새 법을 가진 새 생명. 우리는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네 가지 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는 요구를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반응하는 선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선의 법과 싸우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장은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네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한 법은 밖에서 요구하고, 한 법은 마음 안에서 반응하고, 한 법은 몸속에서 싸우고, 한 법은 우리 영 안에서 공급하고 힘을 주고 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세 단계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고 타락되었으며 구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자 전기입니다. 우리의 전기는 간단히 말해서 창조되었고 타락했고 하나님에 의해 구원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타락할 때 또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사탄의 악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경륜을 거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새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혼 안에 있는 자신과 우리 몸속에 있는 사탄과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서 이것은 경륜을 거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부분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몸 안에는 죄, 즉 사탄이 거하고 혼 안에는 우리 자아가 거하며 우리 영 안에는 경륜을 거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거합니다. 이 세 인격에는 각각 법을 가진 생명이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법, 즉 죄의 법을 가진 사탄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법을 가진 창조된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생명주는 영으로 경륜을 거친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법과 선한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선과 악에 대립됩니다. 생명의 법은 선악과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축소된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이 있고 지식의 나무인 사탄이 있고 생명의 나무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3자가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새 인격의 싸움이요, 새 생명의 싸움이요, 새 법의 싸움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단계적으로 계시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3장에서는 구속의 하나님, 4장에서는 의롭게 하는 하나님,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6장에서는 연합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조에서 구속으로, 구속에서 의롭게 하심으로, 의롭게 하심에서 화목으로, 화목에서 연합으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연합으로 전진합니다.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피조물 밖에 있었지만 연합에 있어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넣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음으로써 우리를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분은 연합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경륜을 거친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구속과 친의와 화목과 연합을 거쳐 이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을 거친 생명의 성령입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 주는 영으로 누림.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복음을 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탕자의 비유에서도 발견합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치 부유한 아버지 앞에선 불쌍한 거지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이고 아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라고 말했습니다. 옷이 아들에게 입혀지자 아들은 아버지 앞에 용납되었고 아버지와 어울렸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와 같게 되고 용납되고 인정됩니다. 의이신 그리스도는 돌아온 아들을 덮습니다. 아버지는 이 옷으로 만족했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좋은 옷보다 내 굶주린 배가 더 급합니다. 아버지, 나는 배가 고파요. 아버지는 만족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식탁에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는 누구입니까? 그 송아지는 약 2000년 전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과정을 거친 후 부활하심으로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친 후 어디로 가셨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먹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늘은 너무 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식탁은 우리의 영입니다. 과정을 거친 후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지만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것은 그 영이십니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생명일 수는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공급됩니다. 오늘날 과정을 거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 안에서 이 놀라운 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요, 여호와 구주이시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정을 거친 이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러한 영으로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식탁이고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입니다. 우리의 음식은 그 영입니다. 이 얼마나 부요한 영입니까? 신성, 인성, 사랑, 빛, 생명, 능력, 의, 거룩, 은혜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영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 이러한 식탁입니다.